번쩍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당시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시는 천사는 땅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국가나 지역을 수호하는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천사의 역할과 사다리를 내려오는 천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오르는 천사는 야곱의 고향 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내려오는 천사는 앞으로 야곱이 갈 삼촌 라반이 사는 그 땅을 지키는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고향 땅을 지키는 천사와 자기가 앞으로 가서 잠시 살 삼촌이 있을 곳을 지키는 천사, 이 두 천사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꿈속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올 때 우리가 다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야곱처럼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들의 고향 땅을 지키는 천사와 우리가 살 보스턴을 지킬 천사를 만났다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바로 이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만도 족한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시죠.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과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봐도 자기는 아무런 복을 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 얌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운 곳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까지 약속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은 남아있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축복도 부족해서 이제는 늘 함께 하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야곱은 순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 인기척이 없는 시커먼 밤, 돌만이 즐비한 곳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사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바로 우주의 중심으로 느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또 외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자기가 잠을 잔 곳이 바로 하늘의 문임을 깨닫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바로 이곳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퍼지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나를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앞으로 잘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다음에 제대로 된 서원을 또 했을지 모르니까 좀 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혹시가 역시 실망. 자, 자기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선심을 쓰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죽기 살기 하는 이 지경에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생명만 부지시켜준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상황에서 최소한 말로는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다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얌체의 야곱에게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빼앗는 사람이니 열에 하나를 드린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죠. 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도 또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워낙 기대를 안 하셨을 때.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나니 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허전합니다. 야곱에게서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것이 있다면은 얌체짓을 해도 살아남는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소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랑의 실패자가 될 때 진실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배웠습니다. 이삭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를 택한 사람이죠. 말없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단두대에서 자기에게 내려치는 시퍼런 칼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시퍼런 칼에 자기 대신 희생되는 숫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단두대에 오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야곱에게서 분명 배울 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분명히 그렇다면은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줄 알아요. 차분히 생각해보니 좀 눈에 띄는 게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삭과는 정반대지만 이삭은 단두대 본인이 올랐지만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처음 소개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친구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은 모래 위에 잘한 것은 바위 위에 적었는데 돌베개였을 줄 알고. 아니, 야곱의 돌베개는 슬픔의 도개를